EBS 라디오 고전 읽기 허균의 홍길동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이제 금세 따뜻해지려나 봐요. 그래서인지 올해 벚꽃은 작년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핀다고 하네요. 오늘 오다가 도로가에 보니까 개나리가 피었더라고요. 노랗게. 참 예뻤습니다. 참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했다가 또 낮에는 또 더운 느낌도 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의 변덕이 심해지는 듯 싶습니다. 그게 봄이죠.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요. 3월 29일 금요일 오늘도 고전읽기는 흥미로운 얘기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백운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운철입니다. 일주일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네, 엊그저께 네. 월요일인 것 같았는데.
예. 어떻게 꽃 보셨어요? 올해 봄꽃?
아직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도로가에 피었던데.
아, 그래요? 난 뭘 보고 다닌 건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을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그렇게 꽃이 피어 있다고 하니까 꼭 돌아보세요.
어머, 자기나 보지. 네. 내일이면 또 즐거운 주말이네요. 네. 주말 계획 있으세요?
아, 전 주말에 잠깐 지방에 가서 공연을 좀 하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길동이요. 어머니 춘선과 형 기령과 함께 아버지 상유를 모시고 집을 떠나서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길동이에게 어떤 속셈이 있을지 오늘 얘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몇 날 며칠을 가자 수십 척의 배가 마중을 나와 섬까지 길동의 배를 호위했다. 배가 섬에 닿자 이번엔 수많은 군사들이 나와 상여를 우트로 날랐다. 눈앞에는 길쭉길쭉 잘 뻗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길을 안내했다. 푸르른 빛깔이 섬 곳곳에 드넓게 퍼져 있으니 기령과 춘섬은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하고 놀랄 뿐이었다. 그러나 길동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곳은 기름진 땅이라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옵니다. 다 죽어가는 나뭇가지도 이곳에 심어놓으면 만 하루가 되지 않아서 새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무 해에 농사가 흉작이라 할지라도 저의 두 부인이 만석구 집안의 딸이니 두 분께서는 어찌 이만한 일로 놀라십니까?
그러더니 어느새 옷을 갈아입고 앞장을 섰다. 길동은 일행을 안내하여 산을 오르더니 손끝으로 어느 장소를 가리켰다. 그곳을 찬찬히 살펴보니 뒤로는 높고 듬직한 봉우리가 두 팔 벌려 감싸고 앞으로는 강물이 고요히 휘돌아 나가는 곳이니 가히 천하의 명당이라 칭할 수 있었다. 기련이 보기에도 아버지를 모시기에 참으로 좋은 곳이었다. 허나 너무 분에 넘친다 싶어 길동에게 묻기를.
길동아, 참으로 놀랐구나. 이런 비옥한 땅이 있었다니. 나도 후에 이곳에 묻히고픈 욕심이 생기는구나. 허나 물론 저번에 그 무명산보다 훨씬 좋아 보이기는 하다만 이곳은 마치 하늘의 왕이 누우셨던 자리 같아 보이는구나. 이런 천하의 명당에 아버지를 모신다면 평생 못다한 효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겐 너무 분에 넘치는 자리겠지?
형님은 너무 괘념치 마십시오. 이곳은 조선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며 또한 자식 되는 자가 부모를 후하게 장사 지내는 것이 어느 나라의 법으로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춘섬이와 기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냥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다. 맷자리 주변에는 석상들도 길동이 미리 일러둔 대로 자리가 잡혀 있었다. 그리하여 알맞은 때에 맞추어 아버지의 관을 내리고 장례를 치렀다. 안장을 끝낸 후 여러 날이 흘러 기련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기련은 길동의 곁을 떠날 채비를 하고 이별을 고했다.
아버지의 묘와 내 하나뿐인 아우 길동이 너를 이곳에 두고 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지만 집에서 내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첩첩산중, 망망대해, 멀고도 험해, 너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구나. 이를 어찌하랴?
길동도 마찬가지로 기련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저려왔다. 그리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었다.
형님, 염려 마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형님이 많이 모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형님을 돕지는 못할 망정 말썽만 부리고 다녔으니 이제부터라도 이 아우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은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만세 무강하며 편히 쉬십시오.
그렇게 말해줘 고맙구나. 지난날 우리 집에 화가 미칠 것만 염려하여 너에게 매정이 대한 것을 용서하려무나 길동아.
형님, 염려 마세요.
아, 이 바다가 우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어찌 슬프지 않으랴. 속절없이 북으로 가는 기러기를 탄식하며 동으로 흐르는 물을 바라볼 따름이니 살아서는 떨어져 있다가 죽어서는 아주 이별하게 되니 아무리 굳은 의지인들 차마 견딜 수 있겠느냐.
형제가 서로를 도닥이며 손을 꼭 잡으니 그동안 서먹하고 섭섭하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다. 두 줄 눈물이 말소리를 쫓아 뚝뚝 떨어지니 진실로 상심만 가득 찼다. 강물은 흐르는 소리를 그치고 떠나는 구름은 머무는 듯하니 형제는 쉽게 떠나지 못하고 서로의 손만 꼭 붙잡고 있었다. 마지못해 서로를 위로하고 배를 띄워보내니 이때 기련이 타고 갈 배 안에는 길동이 보내는 금은 보화와 비단이 한가득 실려있었다. 길동은 형과 생이별한 후에 슬픈 마음을 다잡고 더욱 주변 상황을 가꾸기에 힘썼다. 군사들에게 권하여 농업에 힘쓰고 군법을 준수하면서 그럭저럭 3년상을 지내니 양식은 넉넉하고 수만 군졸은 무예와 말 달리고 걷는 데 있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가히 최강이었다. 이때 근처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하여 율도국. 중국을 섬기지 아니하고 수십 대를 자손 대대로 이어오며 널리 덕으로 다스리니 율도국은 참으로 넓고 풍요한 나라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롭자 율도왕은 그만 사치에 빠져 백성과 나라를 돌보지 않게 됐다.
365일간 매일매일 갈아입을 비단옷을 제작하거라. 왕이란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자리구나. 아차차차차. 그 아프리카에서 직수입하려고 한 그 다이아몬드는 어디쯤 배송 왔다더냐?
한편 일찍이 이 율도국을 마음에 둔 길동은 장수들을 불러 이 일을 의논했다.
이제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찌 이 좁은 땅에만 머물러 있겠소? 율도국은 큰 나라와 다름없이 모든 것이 넉넉하니 여러 장수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그러자 모두가 즐겨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특히 도적 마숙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몸이 근질근질한데 잘 됐소이다. 장수가 어찌 이런 곳에서 구차하게 들고 오리까. 빨리 나가 창과 방패를 들고 실컷 싸우게 하소서.
다른 장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한결같은 의견이었다. 이윽고 길동이 결정을 내렸다.
마숙 장군, 기병들을 맡아 선봉이 되어주시오. 무통 장군은 보병들을 이끌고 후방을 맡아주시오. 나머지 군사들은 내가 직접 통솔할 것이오.
두 명의 호걸을 선봉과 후방에 세우고 길동은 스스로 중군이 되어 전군을 지휘하니 기병이 5천이요, 보병이 2만이었다. 길동은 좋은 날을 기다려 9월 보름이 되자 마침내 군사를 일으켰다. 하늘은 맑고 들꽃은 활짝 만개했는데 창검의 행렬이 번뜩이고 울긋불긋한 깃발들이 하늘을 뒤덮었다. 제도의 군사들은 군량과 무기를 배에 싣고 율도국을 향해 나아갔다.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율도 군사들은 뜻밖의 제도 군사가 물밀듯 쳐들어오자 정신없이 허둥지둥했다.
아유, 아유, 장군, 지금 저 멀리서 모래바람이 거칠게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에이, 황사바람 아니냐? 중국에서 들어오는 황사바람이 요새 더 심해졌다는데 마스크나 좀 가져와봐라.
그러는 사이 활빈당 장수들은 거침없이 내달려 단 며칠 만에 율도국 철봉산 아래에 이르렀다. 진과 북, 군사들의 함성에 강산을 흔들리고 깃발이며 칼과 창은 해와 달을 가리웠다. 장수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
활빈당의 군사들아, 돌격!
돌격!
잠깐, 여기까지만 보면 활빈당의 작전이 막힘없이 승승장구하여 단번에 율도국을 정벌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재미가 없지. No pain, no gain이라는 말 있지 않는가. 어렵게 고생고생해서 손 안에 넣어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고로 활빈당의 작전에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율도국 철봉산의 태수 김현충이다. 철봉산의 태수 김현충은 매우 용맹스러운 장수였다. 김현충은 급히 전령을 보내 율도 왕에게 모든 전쟁 상황을 알리는 한편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나왔다.
대체 바깥이 뭐 이렇게 소란스러운 게야? 우리 철봉산은 대대로 좋은 기운을 물려받아 적들이 쉽게 침범할 수가 없거늘 너희 조무래기들은 누구냐?
그러자 선봉장 마숙이 말을 몰고 나가 김현충과 맞섰다.
우린 홍길동 장군의 활빈당 장수들이다. 오늘부로 너희 율도국을 접수하러 왔으니 목숨이 아깝거든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아라. 도망칠 시간을 3초 주겠다. 자, 3, 2,
뭐야? 1, 내 칼을 받아라.
두 장수가 한 대에 겨루는데 칼과 칼이 부딪혀 불꽃이 튀고 말발굽이 누런 흙먼지를 일으켰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두 장수의 대결. 어찌나 치열한지 반나절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열심히 싸우던 마숙. 요즘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느라 밥을 굶어서인지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타임!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들 후퇴하라!
그리하여 길동에게로 도망와서 말하기를.
장군, 그 율도국에는 허수아비 같은 장수들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참으로 장수다운 장수를 만났어. 칼은 빛의 속도보다 빨랐고 또 힘은 어찌나 센지 칼질 한 번에 호랑이를 한 마리 댕겅 베어버릴 것 같았소이다.
그러자 길동은 이마를 찌푸리며 장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다.
우리가 율도국에 들어와 여러 성과 많은 군마를 얻었으나 곧 군량이 떨어질까 걱정이요. 만일 시간을 오래 끌면 우리에게 불리하오. 철봉성 태수가 저토록 용맹하니 이제는 꾀를 쓸 때가 왔어. 잔꾀를 써서 사로잡아야겠어. 그런 다음 성을 차지하고 군량을 보충하여 율도국 도성으로 쳐들어갈 것이오.
그날 밤 길동은 동서남북으로 장수들을 보내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날이 밝자 마숙은 다시 김하군 5천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움을 걸었다.
야, 거기 힘만 무식하게 세놓아. 어제는 내가 배가 고파 잠시 후퇴했더만 오늘은 반드시 내 놈의 목을 베어 우리 장군님께 드릴 것이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장 나와 대결을 벌이자.
그러자 철봉 태수 김현충도 말을 타고 달려나왔다. 역시 뛰어난 장수는 타고 다니는 말부터가 다르다. 때깔이 번지르르 하니 정말 탐스러운 현충의 말은 꼬리는 찰랑찰랑 샴푸질을 한 듯이 비단결 같았고 허벅다리는 또 어찌나 튼실한지 앞말들이 뿅 하고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율도 미스터 호스다운 풍채였다. 김현충과 마숙 라운드 2 기대하시라. 이 율도극을 아주 쉽게 네. 탁 차지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역시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있군요.
그러게요. 네. 야, 이 기대돼요. 이 마숙이 이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마숙한테 그냥 걸래요. 제가 뒤를 알아서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냥 마숙이 좋아요.
그래요? 네. 제 목소리가 좀 셌어요. 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울랄라 세션입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울랄라 세션의 제주도의 푸른밤 네. 들으셨습니다.
아, 좋은데요. 아, 제주도 가보고 싶어요. 홍길동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갈까요, 우리?
예,
주말에?
예, 데려가주세요.
비행기 타고? 네. 요즘 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제주도?
제주도 저기, 아, 저 완도에서 가면 2시간 반.
인천에서 가면?
인천에서는 6시간, 8시간이라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게.
저는 배 타고 가본 적이 없어서 비행기는 뭐 자주 타고 갔었으니까 배 타고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좋아요.
멀미 안 나요?
안 나요.
타봤어요?
배가, 예, 되게 큰 배래가지고 그냥 쭉 가는데 정말 시원하고 정말
그렇구나.
좋아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럼 배 타고 한번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활빈당 대표 장수 마숙과 율도국 대표 장수 김현충. 그들의 무시무시한 두 번째 대결이 시작됐다. 뭔가 계략을 꾸미고 나온 듯한 음흉한 표정의 마숙. 칼 몇 번 어설프게 휘두르나 싶더니 현충의 기세에 눌려 애구머니나 하면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한다.
이리 와봐, 이 벼룩 같은 놈.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기세를 끌어올린 현충은 무서운 속도로 마숙을 쫓았고 그 모습을 본 길동. 시익하고 미소를 짓더니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자, 북을 울려라! 북을!
북이 울리자 사방에서 활빈당 군사들이 톡톡 튀어나와 순식간에 김현충을 에워쌌다.
쟤, 이런 비겁한 놈들!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얕은 수에 빠져들다니!
김현충이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니 동쪽에는 푸른 갑옷, 남쪽에는 붉은 갑옷, 서쪽에는 흰 갑옷, 북쪽에는 검은 갑옷의 장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자네가 바로 김현충인가?
갑자기 어디선가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이 뛰어나왔다. 갈기와 꼬리가 푸르스름하면서도 하얀 빛을 띈 말. 이리저리 뜯어봐도 묘한 것이 이름도 청청마라고 한다. 청청마를 타고 나온 것은 황금 투구를 쓴 장수, 바로 홍길동이었다. 길동과 김현충의 말이 번개처럼 엇갈리는 순간 길동은 슬쩍 말 위에 김현충을 걷어찼다. 김현충이 말에서 갑자기 굴러떨어지자 활빈당 장수들은 옳다커니 하고는 바로 김현충을 사로잡았다. 철봉성 군사들은 저희 편인 장수가 사로잡히자 어느 누구랄 것도 없이 전부 무기를 내던지고 항복했다. 길동은 김현충의 투구를 벗기고 현충에게 호령했다.
네 놈의 목숨이 아깝거든. 하늘의 명을 따라 항복하라.
그러자 철봉성 태수 김현충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하기를.
싸움에 진 장수가 달리 무슨 말을 하오리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터이니 장군의 뜻대로 하소서.
홍길동은 그의 말에 짐짓 놀라며 생각했다.
비록 적장이지만 용맹하고 의젓하구나.
그러면서 김현충에게 말하기를.
나와 싸울 때도 용맹스러웠지만 역시나 죽음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사나이지, 좋아. 내가 너의 용맹과 충성을 높이사 그대를 풀어주고 철봉성의 태수로 삼겠노라.
그러자 김현충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미 장군의 손에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 다시 철봉성을 맡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율도국의 최전방에서 철봉성을 수십 년간 지키던 뛰어난 장수였는데 이런 나를 단칼에 무찌를 정도이면 가히 장군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겠어. 차라리 장군께서 우리 철봉성을 차지하소서.
길동이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한 김현충. 홍길동은 율도국을 정벌할 초석을 제대로 닦은 것이다. 손쉽게 철봉성을 손에 넣고 군량과 말을 보충한 길동은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율도국 도성으로 향했다. 도성이 가까워지자 율도 왕에게 먼저 글을 보내 활빈당의 뜻을 알렸다.
활빈당 장수 홍길동은 이 글을 율도 왕에게 전하노라. 무릇 나라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오. 임금은 천하가 다 받들어야 하는 법. 그러나 예로부터 나라의 주인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백성의 걱정과 짐을 덜어주는 것이 하늘의 뜻이었다.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 군사를 일으킨 바 대적하는 곳이 없고 북을 울려 물밀듯 쳐들어가니 70개가 넘는 성이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 철봉성마저 함락되어 지나는 길마다 순순히 따르지 않는 백성이 없노라. 율도 왕은 우리가 두렵거든 서둘러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무고한 백성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그대 또한 목숨을 부지할 것이니 깊이 생각하여 하늘의 명을 따르라.
길동의 담대한 생각이 느껴지는 경문. 이 경문을 받은 율도왕은 벌컥 화를 내며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건 또 어디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놈이냐. 이런 도적 조무래기가 감히 방자하구나. 누가 나가 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도적들을 산채로 잡아와 짐의 근심을 덜겠느냐.
그러자 늙고 지혜로운 대신이 아뢰었다.
전하, 지금은 싸우지 말고 성을 굳게 지키소서. 그 후 군사를 보내 군량을 나르는 길목을 막으면 적들은 군량이 바닥나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몇 달 안에 적장을 잡아 폐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성문을 지키던 장수가 급히 달려와 아뢰기를.
큰일 났사옵니다. 적병이 세 길로 나뉘어 도성을 향하여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바로 지척에 있는지라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율도왕은 신하들에게 더욱 화를 내며 꾸짖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적병이 코앞에 와 있건을 물리칠 생각은 안 하고 성 안에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단 말이냐. 눈뜨고 코베이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짐이 직접 군사를 몰고 나가 싸우리라.
결국 율도왕은 늙은 대신의 말은 무시한 채 성문을 직접 열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백운철 씨,
네.
김현충 역할 때
네.
최수정 씨 생각하면서 한 거죠.
조금 그런 거 있었어요.
저 율도왕 할 때 네. 그 이덕화 씨 좀 생각하면서 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아, 그 어른 말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가네요 우리 이덕화 씨는.
그러게요. 아유 그, 네, 좀 참지. 그 옛말에 어른 네. 말 잘 들으면 네. 떡이 세 개고
네.
응?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떡 참 잘 받아 먹었었던 유년 시절을 지냈었어요.
아니 그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아, 잘 안 받아 먹었거든요. 아. 참 재밌네요.
네.
자 노래 듣고 이어갈까요? 그 이번에는 에디트 피아프 노래 듣겠습니다. 라뱅 러쉬. 에딧 비아프의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 들으셨습니다.
네. 서혜정 씨, 네. 지금 홍길동이 이제 막바지로 막 가고 있잖아요. 네. 홍길동 또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어떤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설 말고요. 네. 예전에 영화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홍길동
있었죠.
영화가.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주 꼬맹이 때.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그때 한국 영화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최초로 한국 영화로 만들어진 홍길동은 1935년에 있었대요.
그래요? 네. 그럼 내가 뭘 본 거지? 그럼 영화가 아닌데 뭔가 봤는데.
이게 네. 이 우리한테 흔한 홍길동이 정말 귀한 홍길동으로 나온 게 1967년에 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그럼 애니메이션이었다.
그거가 1967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그 시절에 50만 명이 들어와서 그걸 봤대요.
50만이요?
예, 그리고 그게 최초의 우리나라 총천연색 애니메이션.
오.
네. 그게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없었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소장가한테 받아서 복원을 해서
어머.
우리나라에 있는 영상자료원에 이제는 DVD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또 다른 홍길동에 관심을 가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가서 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되실 것
어머,
같아서.
어머, 그거 더빙 다시 해가지고 네. 새롭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그럼 제가 홍길동 엄마 역 하고 싶은데.
그럼 저는 마숙을 하겠습니다. 시켜만 준다면.
네. 자, 그럼 또 낭독 이어가 볼까요?
네.
율도왕이 급히 군사를 몰아 양관 땅에 이르니 벌써 적병은 사양 땅에 진을 치고 있었다. 헐레벌떡 뛰쳐나온 율도왕. 적진을 쓱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하기를.
에게게. 저게 뭐야. 저것들이 모래땅에 진을 쳤구나. 그럴 줄 알았지. 지들이 날고 기어봤자 무식한 도적일 뿐이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덤비겠느냐. 게다가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 진을 쳤으니 모래 위에선 말과 군사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법. 에휴, 나도 참 한심하지. 내가 어찌 저런 무리를 겁냈을꼬.
허나 이것은 율도군을 방심하게 하려는 길동의 위장술인 것을 율도왕이 알 리가 없었다. 그날 밤 길동은 부하 무통과 마숙에게 각각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양관 골짜기 좌우에 매복하라고 일러두었다. 이튿날 율도왕이 의기양양하게 말을 몰고 나와 싸움을 신청했다.
네 놈들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구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는 것이 곧 내 손에 처참히 죽게 생겼구나. 얼굴에 나 겁먹었어 라고 써있는 걸 보니 애송이 군단이구만.
그러자 길동은 용의 비늘로 된 갑옷을 입고 황금 투구를 쓴 다음 청청마에 올랐다. 길동은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우다다다다다 하고 달려나가 외쳤다.
율도왕은 활빈당 장수 홍길동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 이런 악건을 나를 순순히 따르지 않고 네 명을 재촉하는구나. 어서 목을 늘어뜨려 내 칼을 받아라.
율도왕은 가소롭다는 듯 한쪽 입꼬리를 씩 올리며 창을 들고 길동에게 달려갔다. 길동과 율도왕의 검은 40번을 부딪혔으나 도무지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길동이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말을 돌려 양관 골짜기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아이고, 청총마야, 나 좀 살려줘!
율도왕은 홍길동의 행동이 연기인 것 같기도 하여 의심스러웠지만 이내 곧 우쭐하여 뒤쫓아갔다.
저놈이 비록 간상꾀를 부린다 해도 나는 율도국의 왕인데 내가 어찌 저놈 따위를 겁내겠느냐? 까짓거 따라가 주마!
율도왕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양관 골짜기로 따라 들어갔다. 그러자 율도왕을 기다리고 있던 무통과 마숙의 군사들이 뒷길을 막았고 사방에서는 북이 둥둥둥 하며 울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숨어있던 군사들이 튀어나오니 율도왕은 그제서야 이것이 홍길동의 함정임을 알아챘다. 되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철봉성의 김현충처럼 나도 홍길동의 얕은 꾀에 넘어가고 말았구나. 한나라의 왕이 이렇듯 어리석으니 그동안 통치해온 나의 나라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율도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문득 돌풍이 일며 시커먼 구름이 몰려왔다. 율도국 군사들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니 어느덧 율도국 군사들은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져서 한 명도 보이지 않게 됐다. 율도왕의 귀에는 활빈당 군사들의 외침과 거대한 북소리만 점점 가까이 다가올 뿐이었다.
율도왕은 꽁무니를 빼지 말고 어서 항복하라. 항복하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지. 너의 군사들은 죄다 도망쳐서 이곳엔 개미 한 마리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구나. 어때? 오로지 너 하나 남아있는 기분이. 어서 항복하거라!
율도왕은 홍길동의 외침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적을 얕보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차라리 저들에게 개죽음을 당하느니 나 홀로 영예롭게 죽겠다.
율도왕은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율도국의 왕자들도 부왕을 따라 목숨을 끊으니 마지막 싸움은 이렇게 길동의 승으로 끝이 났다. 길동은 활빈당 군사들의 환호를 받았다.
홍길동! 홍길동! V-I-C-T-O-R-Y! 홍길동! 예!
홍길동은 군사들의 환호에 답했다.
자, 우리가 비록 많은 성을 얻었지만 민심은 아직 얻지 못했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백성이요. 거만해지지 마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앞으로 이 율도국을 잘 꾸려나갑시다. 또한 율도왕의 장례도 국왕의 예를 갖춰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이튿날 길동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율도국 도성으로 들어갔다. 길동이 제일 먼저 율도국에서 한 일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일이었다. 첫 코스는 정치인들의 단골 장소 재래시장이었다.
자, 새로 왕으로 부임한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국민이 희망이 되는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길동은 율도국 백성들이 운영하는 재래시장에 들러 서민의 음식 떡볶이도 먹어보고 부침개며 순대, 족발, 가릴 것 없이 맛을 보고 게다가 욕쟁이 할마씨에게 실컷 욕도 얻어먹으니 이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제일 잘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옥에서 풀어주고 그들에게 보상도 해주어라.
또한 소와 양을 잡아 여러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배불리 먹이니 많은 사람들이 길동의 배려에 감탄했다. 온 나라가 길동의 은덕을 치하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나도 떡볶이 순대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맛있겠다.
아, 길동이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나왔는데 네. 길동이 이 속마음을 제가 이걸 좀 어디서 보다가 네. 이런 시가 있길래 혹시 맞지 않나 싶어서 하나
한번 조금 읊어보시죠. 예. 네.
김남주 시인이 지은 시인데 제목은 네. 노예라고 다 노예인 것은 아니다. 노예라고 다 노예인 것은 아니야.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알고 그게 부끄러워서 참지 못하고 고개를 쳐들고 주인에게 대드는 자, 그는 이미 노예가 아닌 거야. 보라고 옛날 옛적 고려적에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항복은 하지 않겠다. 기어코 개경에까지 쳐들어가 권귀들의 목을 베고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들고 일어섰던 망이와 망소이를 보라고. 이렇게 노예이기를 마다한 그 순간부터 그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닌 거야.
뒤도 더 긴데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되게 가볍게 각색된 홍길동은 있지만 네. 허균이나 홍길동의 마음은 혹시 여기에서 시작된 것도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아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시는 또 발췌해 오셨어요?
예, 아니 이거 요즘 보던 시집에 있어가지고.
오, 예. 백은철 씨 다시 봐야겠네.
아닙니다.
네, 음악 듣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입니다. 크레시엔도. 악동 뮤지션의 크레시엔도 들으셨습니다.
악동, 길동 라임 좋은데요.
어렸을 때 길동을 생각해보면 네. 악동 같은 이미지도 있어요.
맞아요. 네. 11살 때부터 이미 안타깝지만 살인을 시작해가지고 살인이라고 표현해서는 제가 좀 죄송한데 네. 어떤 자기 인생을 운명을 헤쳐나가는 악동 뮤지션 같은 홍길동이었네요.
네. 자, 그럼 또 이어가볼까요?
네.
1월 1일은 새해가 밝은 날, 5월 5일은 즐거운 어린이날, 12월 12일은 길동이 왕위에 오른 날.
대신들은 잘 들으시오. 돌아가신 제 아버지 홍문을 태조대왕이라 하고 능 이름을 현덕능이라 칭하며 어머니 춘섬은 왕대비에 봉하겠소. 또한 장인어른 백룡은 부원군에 봉하고 내 부인 백씨는 중전왕비에, 조씨는 정숙비에 봉하겠소. 또한 율도국을 차지할 때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도적 마숙과 무통은 대장군으로 봉하여 병마를 총독하게 하겠소.
길동은 남은 장수들에게도 여러 가지 벼슬을 고루 내려주니 한 사람도 불만을 품은 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새 나라를 안남국이라 칭하니 평안한 남쪽 나라라는 뜻이다. 새 왕이 왕위에 오르니 예전보다 시절이 더욱 태평하여 풍년이 들고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여 사방이 고요하니 임금이 베푼 덕이 온 나라에 퍼져 길거리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누구 하나 주워가는 이가 없었다. 길동은 지금까지 자신을 보필해준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잔치를 벌였다.
자, 다들 잔치를 즐깁시다. 우리 안남국의 번영을 위하여!
위하여!
불현듯 길동은 지난 날이 떠올라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니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어미 춘섬은 놀라 물었다.
아니, 길동아, 이 좋은 날 왜 우는 것이냐? 호랑이가 장가라도 간대냐? 하늘도 화창하니 구름 한 점 없는데 어찌 너의 눈에선 비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리느냐?
어머니, 소자가 예전에 집에 있을 때 만일 자객의 손에 죽었다면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겠습니까? 그저 어릴 적 억울했던 일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또한 우리 장수들, 활빈당 장수들도 본래는 성실히 농사짓고 일하는 백성들이었는데 참관오리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왕이 되었으니 다시는 백성들이 도적으로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길동이 표정이 숙연해지자 어미 춘섬도 괜히 킁킁거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편 안남국 도성 30리 밖의 월령산은 예로부터 신선이 놀던 신령스러운 산이라 전해지는 곳이었다. 첩첩한 봉우리에는 늘 신비로운 구름이 머물고 깊은 골짜기에는 색색의 희귀한 꽃들이 피어났다. 길동은 왕이 된 뒤 이 월령산을 참으로 좋아하여 산책하러 자주 찾았다. 어느 날은 장인인 백룡과 함께 월령산을 오르는데 길동이 백룡에게 말했다.
과인의 아버지는 조선의 재상이셨고 과인 또한 한때 병조 판서 벼슬에 있었으니 과인이 조선을 떠나올 때 임금이 벼 3,000석을 내어주신 덕에 이렇게 안남국까지 세울 수 있었소. 그러니 어찌 그 덕을 잊을 수 있겠소. 그리하여 그 은혜를 갚고 저의 형님 기련을 모셔와서 함께 아버지 산소에 제사를 올리고자 하오. 경이 수고하여 먼 길을 다녀오시오.
그러니 백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광을 표하니 길동은 조선이 임금에게 전할 표문을 백룡에게 전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니.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은 감히 머리 숙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본 뒤 미천한 신분으로 외람되게 새로운 나라까지 얻었으니 전하의 덕이 천하에 가장 크옵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며 늘 전하의 은혜를 고마워하다. 이제 벼 삼천석에 이자까지 듬뿍 얹어 돌려보내니 바라건대 만세를 누리며 태평하소서.
백룡은 표문을 받아들고 조선으로 가서 임금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니 조선 임금은 너무나 놀라고 반가워 당장 이조 판서 기련을 안남국으로 보내었다.
경의 아우가 조선을 떠난 뒤 깜깜부 소식이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출세하여 이제는 나와 동등한 입장으로서 사신을 보냈구려. 나 또한 예를 표하고자 사신을 보낼 터이니 이조 판서 기련 자네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어 부디 안남국에 가서 짐에 이런 마음을 전해주시오.
그날 기련은 임금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백룡과 함께 나무로 배를 달려 안남국에 닿았다. 아니나 다를까 가족들이 다 함께 마중을 나와서 손을 흔드니 기련은 반가운 마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길동과 두 왕비, 대비까지 반갑게 마중을 나오니 기련은 조선 임금의 표문을 안남국의 왕 길동에게 전하였다.
과인이 덕이 없어 그대 같은 영웅을 가까이 두지 못하였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으랴. 그대가 이렇듯 귀하게 되어 과인을 잊지 않고 말리 바닷길을 건너 소식을 전함으로 그 마음을 고마워하노라.
어느덧 길동이 왕위에 오른 지 30년이 흘렀다.
내가 벌써 안남국을 다스린 지 언 30년이 흘렀어. 이젠 기력이 쇠약해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힘이 없으니 아들에게 왕좌를 물려주려 하오. 대신들은 새로운 왕을 도와 안남국을 더욱 번영시켜 주시오.
늙은 길동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예전부터 함께 고생한 대신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는 부인들과 함께 월령산으로 유유히 떠났다. 길동은 그 후 산속에 작은 초가를 짓고 두 부인과 더불어 밭을 일구고 약초를 캐며 지냈다. 왕위를 물려받은 태자는 자주 월령산으로 문안을 갔는데 하루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고 오색구름이 몰려오니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다.
오늘따라 월령산의 기운이 오묘하구나. 벼락이 땅을 뒤흔드는데 한쪽에서는 오색무지개와 구름이 몰려오니 필히 아버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이리라. 어서 인사를 드리러 올라가야겠다.
그리하여 서둘러 안부 인사를 여쭈러 길동의 집으로 달려가니 집 앞은 안개가 자욱하여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가 지붕에서 눈부시게 흰 세 마리의 학이 너울너울 날아올라 까마득히 먼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왕은 깜짝 놀라 방으로 들어가니 방 안에 물건 드는 그대로인데 부왕과 두 대비가 온데간데 없으니 온 산을 다 뒤져도 도무지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 후 세 왕이 길동의 뜻을 따라 나라를 어질게 다스리니 해마다 풍년이요 전쟁도 없이 대대로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한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 제주도가 네. 왜 도둑이 없다, 뭐,
뭐 이렇게
예, 삼다 삼무.
네, 삼무. 네. 그러니까 이 이때부터였군요.
아, 여기가 제주도였군요.
어, 참 아름답게 끝나네요. 이렇게 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네. 정말 그동안 왕 위에 있었으니까 네. 다 뭐 더 이상 가실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서 이렇게 농사 짓고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거 정말 본받을 만한 이 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왕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네. 뭔가 이루어진 게 있다면은 네. 또 주변에 나눌 줄도 알고
그렇죠.
또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자연 속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은 뭐 자연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아,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네요.
네. 2주일 동안 홍길동 여기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백운철 씨 재미있으셨죠?
네. 예, 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예, 저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전우치를 또 백운철 씨랑 저랑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백운철 씨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서혜정이었습니다. 마룬5의 This Lov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